계속해서 그러면 창세기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공부한 내용이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 즉 처음 창조도 그렇고 새 창조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건데. 그러나 처음 창조는 이제 그새 창조를 예표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볼수 있죠. 근데 그 왕국을 이제 통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방법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 언약에 참여되는 모든 것들은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사실 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데 그 창조 자체도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죄에 빠져서 이제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고 죄를 짓는 이것은 이제 그 언약의 뭐라고 할까요? 약정들이라 그럴까요? 그 언약에 지켜야 할 의무를 안 지키는 거죠. 언약을 깨는 건데, 사실 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 해가 뭐 언약을 깨겠어요? 오직 인간만이 이 언약을 깨는 그런 것이 됩니다. 어쨌든 이 언약에 참여되는 모든 것들은 그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창조 자체가 언약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작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한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봐도 뭐 문제가 없죠. 즉,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했으면 빛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는 것을 맹세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자체를 언약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을 저희가 보며 이 창조도 다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수 있을진대.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사실 이 말은 뭡니까? 낮에 대한 약정, 밤에 대한 약정을 어떻게 파해요? 그냥 그렇게 파할 수 없듯이 다윗에게 맹세한 또 다윗과 세운 그 언약도 파할 수가 없다. 이제 이 뜻이죠, 거기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낮과 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희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인간 창조를 좀 얘기하다가 그냥 빨리 마무리를 졌는데,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은 에스겔서 16장. 우리 그때 시간이 제 기억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본것 같은데, 에스겔서 16장 7절부터 저희가 보면, 16장 7절. 여기 보면은 6절부터 보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이 이제 죄에 빠진 모습이 이제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이고 피투성이의 모습이고 하는데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하나님의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여기도 좀 맹세한다 언약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벌거벗은 그런 모습에 있는 그 여인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입히고 패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벌거벗은 여인을 이제 언약하여 결국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참 모든 것이 의로운 그런 왕후, 왕의 그 신부로 삼으신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 벌거벗은 모습에 하나님이 이렇게 장식을 다 해주시죠. 그 당시에 이제 귀하게 여기는 거, 예쁜 거, 뭐 지금 뭐 보석 이런 것들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다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로 입혀주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또 뭐예요? 예수님의 의로 입혀주시는 것을 지금 처음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이 말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은 아니죠. 속성에서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비공유하시는 속성이 있는데 그 비공유하시는 속성은 우리한테 입히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그 공유하는 그 속성들을 우리한테 입히시는 즉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뭐 지금 구약 용어로 뭐 보석을 이렇게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또 이제 이 완전한 구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새 창조에서도 어떻게 돼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0절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즉,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용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는다. 즉, 그 예수님의 영광이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지난번에 잠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결혼이 언약이죠. 저도 결혼할 때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뭐, 이제 뭐야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말은 잘하죠. 그래놓고 이제 제대로 못하는 건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혼 언약으로 가는 모습이 창조되는 모습이고 새 창조되는 모습.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가 되어 그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봐도 지금 창조, 인간을 창조하는 게 그 인간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지금 이 방을 보시면 뭐든지 우리가 만든 건데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면은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죠? 형상을 따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자체도 우리들에게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지고 즉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과 맺어지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태어나면서 그 언약의 그 책임이 저절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언약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죄라는 것은 그 언약을 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닮아야 되는데 완전히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 쪽에서. 그러면 언약에서 제가 먼저 그것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보통 언약에 다섯 가지 요소가 주어집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그 왕들이 왕국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전쟁을 하거나 해서 그 더 강한 왕이 그 약한 왕을 이제 뭐야 쳐들어가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항상 그 약한 양과 약한 왕과 월요일 아침이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다 그래요. 월요일 아침에 왜 하냐고 목사가. 근데 어쨌든 이게 잘 안 이상하게 그 주일날 저녁에는 모든 게 셧다운이에요. 그래갖고 다시 이게 켜져야 되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그 작은 왕과 언약을 맺어요. 즉 이제 너 뭐 1년에 얼마만큼 나한테 바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처음에 어떤 식으로 그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가 나오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큰 왕 자기의 그 이름 자기가 누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왕의 업적이 나와요. 즉 그 왕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딱 가서 보면은 나는 예?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1번과 2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지금. 당연하죠. 십계명은 지금 이렇게 지켜라 하는 거잖아요. 지켜라 하는 거에 그 시작을, 서론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업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약정들이 나와요. 즉, 그 언약에 참여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약정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약에 뭐가 또 포함이 되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라 하는 것들을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실 건가가 나오고 안 지킬 경우에는 어떤 심판이 내려질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큰 왕이 작은 왕한테 나는 이제 뭐 이러한 것을 이룬 이런 왕이다. 이제 너희들은 매년 뭐쌀 가마니 뭐500 가마니를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바치면 내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뭐 어쩌게 하겠는데 만약에 안 바치면 내가 와서 너희들을 뭐더 박살을 내겠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런 언약을 맺을 때 증인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증인들이 세워져 갖고 그 증인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언약이 비준이 되고 하는데 항상 이 패턴이에요. 이 다섯 가지 패턴으로 언약이 맺어져서 여러분이 예배를 우리가 나중에 좀더 얘기하는데 예배도 이 언약적인 그런 일이 되거든요. 그 언약의 왕께서 이제 우리가 언약의 그 왕께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꼭 우리가 증인, 내가 지금 증인 얘기하려다 이 말이 나오는데 증인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꼭그 예배에 참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래야 이게 이제 공식적인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나 모르겠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이 지금 계획대로 가게 되면 이제 곧 되겠죠.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언약의 그 요소들입니다. 이게. 이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이 언약을 얘기할 때 항상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닮아라 하는 말, 그 약정들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닮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영원히 죽는다. 그게 4번이죠.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언약에 참여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좀 웃기는 그런 뭐야? 예가 될수 있지만, 무슨, 우리 지금 저기, 저걸 선풍기도 아니죠. 저건 에어 프레시너인데, 선풍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풍기를 만들었으면, 그 선풍기가 뭘 해야 되는 책임을 거기다가 우리가 내리는 거예요. 아,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안할 때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잘할 때는 좀 닦아도 주고, 뭐,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만, 제가 말하려는 것은 뭘 이렇게 만들 때는 목적을 갖고 만들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것은 그 목적이 주어진 것을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낮에 약정, 밤에 약정 하는데 해도 해가 할 일을 해야죠. 떠야 되고, 져야 되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데 그 정해 놓으신 대로 그걸 다그 책임을 임무를 실행을 해야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 하는 말은 언약에 참여되는 거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꼭 그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가 된다는 창조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창조를 통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창조의 그 패턴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면 그 인간의 그, 우리가 보통 뭐예요? 뭘 만들라 그러면은 계획을 세우고 패턴을 먼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거, 옷을 만들려면 뭐부터 만들어요? 패턴부터 만들죠. 그 패턴대로 이제 옷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창조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그래서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나 이제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을 다 이제 망치는 것으로 돼버리는데, 어쨌든 지금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으로 쓰여지는 단어하고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이라고 쓰여지는 단어. 뭐 우리 한국 성경은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다둘다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아이 원어로 보면은 처음에 창세기 1장은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조 하나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근데 2장과 3장에는 엘로힘도 나오지만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야훼,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이것은 이제 창조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구약에서 말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창조의 하나님. 즉,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 뭐야,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이 되지만, 일반 계시는 창조 아닙니까? 그러면 창조를, 뭐, 창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창조도 이제 하나님의 계시면,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대로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만 이해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러나 그,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이는 구원의 계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창조에는 구원의 계시는 안 나오고, 창조에는 그저 이 뭐야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순종을 하면 좋은 거고, 이제 죄를 지면 영원히 망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은 창조에서도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36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즉 우리 창조가 지금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모든 것에 창조주십니다. 그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즉, 천지를 지으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럼 우리는 이 천지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 1절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이제 2절서부터는 그 창조가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라는 것이 이게, 유니버스가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셀 수도 없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1장 1절에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고 2절서부터는 모든 초점이 지구를 맞춰집니다.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는 이 1장 1절에 천지라 이런 단어는 우리가 하늘과 땅, 즉 뭐 요즘 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 천국과 이 세상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즉 하늘 했을 때 천국, 그 다음에 땅 했을 때 이 세상.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창조하는 거죠. 역대하 18장 18절에 하늘의 만군이라 천사들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서도 천사 천군. 그러면 이 천사 천군도 만들어진 거죠. 즉 천국도 만들어진 거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시기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천국이 완성이 되는데 그 천국을 이루시기 전에는 그럼 천국이 없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즉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다 창조하시는 거죠. 천국도 처음에 창조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을 이루신다 이런 말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죠.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 전에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성령님이 창세 때도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 중에서도 나오는데 분명히 성령님이 계셨죠. 그러나 이 구원 역사에 그래요. 구원 역사에서 그 공식적인 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 역사에서 지금 그 이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그 현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님께서 구약에서 같이 이렇게 fully, 즉 fully 하시지를 못하시죠. 구약에서는 완전한 그런 모습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없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뭐 사울왕같이 사울왕한테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세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완전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도.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고 나신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실 때 뭐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시는 게 아니죠.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그 이 천국의 그 현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이제 성령이 오셨다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여기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뭐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즉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를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다 창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이 과학하고 이 뭐야, 성경하고 이제 반대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 과학에서는 저희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창조를 부인하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 과학자들은 그런 걸 부인을 안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과학은 자꾸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데, 이 과학은 처음부터 뭐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처음에 있었던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걸 어떻게 상상을 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공간, 이 스페이스도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창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 이런 스페이스도 없었던, 근데 하나님은 계셨다. 그러니까 뭐 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즉, 이렇게 창조되는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상황이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전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이 이사야 66장 1절에 같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이렇게 앉으신 보좌가 하늘이면 이 땅은 하나님의 발을 놓는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그런 것 같이, 성경에는 이 우주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집을 지으시는 것 같이 표현을 하시는데, 이 지구도 네 개의 코너가 있는 이런 바닥같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제, 창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2층, 하늘은 2층 집이 되고, 그 다음에 산 같은 것은 이제 그 기둥, 그런 집에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야 되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물론 다이 상징적인 그런 랭귀지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3층 하늘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우주를 1층, 2층, 3층으로 표현을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밌는 건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노아의 방주도 3층이에요. 즉, 노아의 방주 자체가 지금 새 창조죠.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쨌든 이 3층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런 게다 상징적인 그런 랭귀지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즉, 이 만물, 이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시는데, 즉,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또 어떻게 표현돼요? 그 집이 궁정이죠. 왕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그 왕좌, 보좌,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되는, 아까도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근데 꼭 왕의 집을 누가 짓느냐? 왕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제7일날 안식하시는 모습은 이제 그 모든 만물의 왕으로서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모습인데, 근데 왕이에요. 그 왕께서 이제 왕의 집을 지어요. 그래서 꼭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을 누가 지어야 돼요? 왕이 지어야 돼요. 무슨 저 선지자가 짓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짓는 것도 아니고 항상 왕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새로 건축하는 것도 수룹바벨. 수룹바벨도 뭐 제사장이라기보다 또 뭐야 선지자라기보다 왕 같은 피규어이죠. 왕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거역하면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일치하게 모든 것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궁, 궁전,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 93편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띄셨으며 아니 왜 이렇게 못 읽어요? 능력을 입으시며 띄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보면 여기 집이라는 단어, 세계라는 단어 뭐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렇게도 표현이 되는가 하면 또이온 우주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은 시편 104편 1절부터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전 우주가 하나님을 감싸는 하나님의 옷같이도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1절서부터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휘장 이런 식 시편 11편 4절 그 모든 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찰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지금 그런데 거기 그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창조 1장에서 나오는 그 창조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이제 인간도 창조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현실을 다른 성경, 구약에서 그걸 표현을 해줍니다. 뭐 집으로 표현을 하고 우주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다 이해를 하면서 창세기 1장, 2장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여 그것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연관이 되는가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새 창조도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궁, 궁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께로 가서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현실을 어떻게 예표 수준에서 지금 보고 있는가 이것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즉, 예표가 먼저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게더 먼저고 예표도 그 패턴을 예표로 보여준다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 같아요. 예표가 있고 그리고 예표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기보다는 그 예표 자체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즉 마지막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이 먼저입니다. 즉 마지막을 향하여 모든 역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사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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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 끝나서 그 마지막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천국은 역사 전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즉 이 마지막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기에서 그것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존재하는 거죠. 즉 모든 끝이 시작 전부터 정해지고 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이 먼저예요. 이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갖고 계시고 그 천국 현실이 벌써 정해져 있죠. 역사는 이제 그걸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역사의 흐름을 얘기할 때 마지막은 마지막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마지막은 역사 시작 전부터 있었고 여기에 인간이 이제 포함되는 인간이 이 현실에 어떻게 포함이 되는가가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천국 져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혼자서 뭐 기쁘게 살고 계시면 그걸로 끝나는데 거기에 이제 인간을 참여시키는 것이 이제 구원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 종말이 사실은 구원보다도 먼저고 창조보다도 먼저예요. 그래서 종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다른 모든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창조가 되는 거고 무엇을 위해 창조가 되는 거고 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는 모든 그 창조나 구원의 의미와 뜻과 목적이 이 마지막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그 마지막을 알아야 나의 삶의 목적이 뭐고 나의 삶의 의미가 뭐고 나의 삶의 뜻이 뭐고 즉 천국 현실을 이해를 못하면 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우리 교인이 아니면 좀 듣기가 좀 이상한 그런 소리가 되는데 종말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러니 종말을 알아야 돼요. 천국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뭘 어떤 것에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전부 세상 수준에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도 세상 수준에서 이해를 해버리고 뭐 영생, 천국까지도 세상 수준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완전히 뭐 이상해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을 별로 못하지만 전도사를 키우고 이제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을 키우면 요한계시록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 못해요.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은 뭐 잘 이해하실 거로 하고 넘어가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이루십니다. 어떠한 미리 존재하는 것을 그런 것을 사용해서 창조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신화들은 보면은 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과 싸움을 해갖고 이겨갖고 뭐 아니면 이겨서 뭐 누구 다른 신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게 뭐 이 세상이고 뭐 이따위 소리들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미리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서 그걸 정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4장 24절 하반부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나와 홀로, 나와 같이 하는 자 없이 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알파 처음 시작이라는 것을 그것을 증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알파라는 것을 이 시작이라는 이 처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 우리 저희 뭐 오늘은 시간이 없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창조 안에서 또 오메가라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왜? 제 7일날 안식하는 모습은 이제 그 오메가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제 빛이 있어라 시작하는 이 모습은 알파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 자신이 알파다. 자신이 시작이다. 처음이다. 즉, 하나님의 이름. 지금 이름이 나오면서 모든 걸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그 뭐야 이런 하나님의 그 업적, 하나님의 이 역사,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약정들 이런 것도 지금 창조하시면서 다 주어지는 거죠. 지금 창조를 언약으로 보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 없겠다 하겠지만 어쨌든 벌써 이해한 내용이지만 지금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증인들이 보면은 창세기 1장에 가셔서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즉, 이 하나님의 그 힘이, 그 영광이 이제 증거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창조는 그 증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이런 모습들, 그 운행하시더라 이런 게 신명기 32장에 가보시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이런 것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죠. 아니면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자세하게 풀어갈 수도 있고 한번 뭐 그렇게 하죠. 뭐 복습도 좋으니까. 창세기 1장이 새 창조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 역사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건너는 것도 어떻게 그게 새 창조의 모습인가 우리가 공부했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좀 해드릴게요. 그런데 신명기가 이제 그 출애굽기 사건 때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32장 11절에 가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근데 거기 그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너풀거리며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즉 지금 보세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이 지금 그 위를 날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이죠.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뭐 진짜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omnipresence 뭐 그런 모습에서 지금 그러면 광야에만 계셨어요? 딴 데도 다 계시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상징적인 랭귀지로 성경이 표현해 주기를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 큰 독수리가 이렇게 그 위를 돌아다니는 것 같이, 날아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창세기 때 창조가 되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그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즉 창조가 되려 하는, 그리고 그렇게 운행하시면서 이제 창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 광야 생활도 새 창조, 인간을 구원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현실로서 우리에게 지금 표현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때 그렇게 운행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게 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과 같이 하시는. 즉, 지금 창조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그 말은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이 지금 이제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출애굽 사건도. 즉 출애굽 사건도 지금 새 창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새 창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새 창조가 우리가 새 창조되는 것도 누가 오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날르는 모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 위에 또 운행하시면서 이제 빛이 있어라 하는 것 같이 팍 여러분에게 그 빛이 비춰지면서,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적인 이런 피지컬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현실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새 창조가 됐지만 계속 창조가 되어가는 현실,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현실을 이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창세기를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증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패턴이 되시고, 즉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딴 사람들은 저 우주를 보면은 좀 딴소리 하지만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 그럼 지금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 창조의 모습은 우리가 성육신 하면은 그건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죠. 즉 그 인간과 함께 하시며 그 인간이 되시는 거라 하면, 창조는 이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그 패턴을 그대로 가지시고,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창조와 같이 하시고 그 창조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될지 내가 뭐 한문을 모르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성령님이 그런 성육신하는 그런 패턴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조심해야죠. 그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모습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창조는 이 세상식으로, 즉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영원한 천국 모습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 죄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창조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 죄를 질 것도 아시고 뭐 지금 죄에 빠질 것도 아시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런 계획이 참 너무 멋있게 해요. 그래서 처음 창조를 하시는데 그런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를 하셔서 그 처음 창조부터가 그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새 창조를 패턴을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를 어떻게 해놨는데 이것들이 죄에 빠졌네. 이거 어떡하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 전부터 그 창조까지도 그거를 패턴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정말. 그게 확 비춰지는 건데, 뭐, 인간이 보질 못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통 몰라요. 나는 그림은 아무리 봐도 좋은 그림인지 모르겠던데, 난 그래서 박물관 가는 걸 별로 좋아를 안 합니다. 솔직히 제가 실력이 없어갖고 그런지, 도대체 뭐가 안 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그 엄청난 솜씨, 그 영광이 보인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창조,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이 그 그림을 보고 그걸 그린 사람의 그 엄청난 솜씨와 영광과 능력이 보여지듯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솜씨와 그 능력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림에서는 본다면서 이것도 못 보더란 말입니다. 이 세상 전체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정말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걸 어떻게 이걸 생각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쁜 것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도 그렇게 하시는 걸 성경을 통해 보고 또 우리의 주위를 보면서 그런 영광을 보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뭐, 어떻게 해요? 엄청난데. 그래서 오늘은 결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권위가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을 맺으신 거란 말이에요.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 출애굽기를 공부해도 나오는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를 따라야 되느냐? 즉, 뭐 하나님이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나 지금 이게 다 언약으로 이해를 하시면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그런 권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지금 참여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지금 죄 짓고 사는 것은 그 언약을 깨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뭐 그걸 이해를 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자기가 내가 언제 그 언약에 들어갔어? 그러나 창조된 거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시편 24편 1절 2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것.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창조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해하고 인간 창조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성경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처음 아담이 이 언약에 들어와서는 그 언약을 깨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것도 지금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질 때에 그 죄 짓기 전에 죄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말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즉 정령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정령 죽는다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말하듯이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즉 언약의 왕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서 약정들을 지금 안 지키기 때문에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째 아담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지난주에 봤죠. 두 다른 언약으로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거보다 더 완전한 방법, 더 영광스러운 방법. 근데 참 그 더 완전하고 더 영광스러운 게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즉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망한다는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뭐 먹을 것도 없다, 뭐 감옥에 간다, 뭐 입을 것도 없다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즉 예수님이 당했던 것 같이 거절당하고 배반당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 성공 못하고 세상에서 지금 버려지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그만 집을 갖고 뭐 괜찮은 잡을 얻고 뭐 하는 것 중에서도 이런 현실에서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즉 이게 뭐 살 때는 있는데 세상에서 볼 때 아이 푸 이런 수준이 되는 거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것도 있는데 팍 그 정도 뭐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못한 이런 수준이 되는 거고 뭐 비즈니스를 좀 하는데 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즉 거절당하는 거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거죠. 세상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근데 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세상 걸로 천국을 이제 더 이상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세상 어떠한 걸로도 그 천국 영광을 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이 되지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영광으로 그 천국 영광을 드러낼 수가 이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해요. 구약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니 뭐 세상 영광을 얼마나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철저하게 세상 영광을 부인해버리세요. 안 받으세요. 세상적으로 영광이 드러난 게 언제였어요? 기껏 저희 뭐야, 그 몇 명 앞에서 변화산 찰떡 보였다가 없어지고. 아니, 왕이 태어나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는데, 몇 명이 알아요, 전 세계에서? 목자들이 그때 그 양절 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었겠어요? 야, 몇 명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잠시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왜이 방법인가? 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창조를 통해서 이제 좀 성경 전체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니까 지금 한 절 한 절 안 풀어가서 여러분은 또 어떻게 이게 좀 헛갈리는 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제목별로 풀어가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세요. 좀 많이 얘기가, 이게 뭐, 한 1년 할 겁니까? 더 많이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뭐야, 좀 기다려 주세요. 지금 좀 혼동이 되더라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 이 천국의 영생을 저희가 소유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과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복을 받으며 언약의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기쁘게 사는 저희들이 됨을 감사드리며 그 현실을 마음껏 누리고 또 증거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